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미국 땅에 오셔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생명이니 오늘도 말씀 듣다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곧 능력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사 질병 있는 자 마음에 상한 자 치료함 받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말씀과 함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서 집회할 때는 외국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 오면 외국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83년도에 이제 독일에 갔는데 우리 학교에 학생이 한국 학생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왔으니까 먼저 오신 세 분의 한국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식사를 한번 대접해주고 그리고 한 분이 그러세요. 임승임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실제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당신은 지금 뭐 독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80년대 초순에 오신 분들은 아마 뭐 그 전에 오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한국이 무지하게 가난했잖아요. 한국이 뭐 잘 살기 시작한 게 지금 몇 년 안 되죠. 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히 유럽에서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을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온 사람은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잘해줘요. 그리고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일단 땅덩어리도 크고 중국은 앞으로 당신들이 또 여행을 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다고 해도 대우를 잘해줘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이들 기억 속에는 6.25 전쟁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가난하고 그 6.25 때 어려운 현실밖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알고 너무 힘들으니까 일본말을 조금 했어요. 자기는 어디 소개하면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저렇게 속이면서까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저 속이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놈 왜 내 나라는 그렇게 가난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속이면서 살아야 되나. 그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인지 자존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유럽에 있으면서 내가 유럽에서 공부하러 나오기는 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동방 예의지국인 그저 어른들 보면 먼저 공경하고 그리고 교수들 보면 내가 먼저 대접해드리고 이건 절대 제가 성격이 좋거나 조금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냥 결심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첫 강의 들어갔는데 세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독일어 시험 패스하고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제가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다섯 명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학생이 앞에 딱 시간도 늦었어요. 제일 앞에 여기 왔더니 그 가방에서 책을 꺼내는 줄 알았더니 책을 꺼내는 게 아니라 뜨개질 할 것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큼 그 뜨개질이 이렇게 뭐 실타래가 있잖아요. 그 요만한 것을 갖다가 그냥 거기서 살살하는 게 아니라 그 실타래기를 앞에 교수 있는 대로 턱 던지더니 그리고 계속 뜨개질을 먹고 또 던지고 요만큼 또 던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도 조금 바뀌어지기는 했지만 80년대 우리 한국에서 우리 감히 교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난 무지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아니 나만큼 잘생긴 사람이 원래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 어디서 왔냐? 아니 저도 뭐 쉽고 많은 것도 아니고 다섯 명의 수업 듣는데 아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난 이 세 가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 너희들 문화와 너희들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님을 한 달에 한 번 제가 항상 모셨어요.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게 유학생활을 하는데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걔네들은 교수고 뭐간에 절대로 한 번도 커피값을 내주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내줘봐야요. 몇 푼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 끼 굶으면 돼요. 그게 이제 내 한국식이에요. 내가 한 끼 굶고 교수님 건 내줬어요. 교수님이 놀랬어요. 독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페이퍼를 제출하잖아요. 페이퍼를 제출하면 무조건 이렇게 조금 보다가 조금만 틀리면요, 꼭 빨간 볼펜으로 쫙쫙 긋어요. 그런데요, 몇 번 저한테 밥 얻어드시고는 얼마나 정성껏 교정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정성껏. 그냥 못 알아듣고 내가 말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도 나는 교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그리고 독일 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제가 냈어요. 내가 커피 안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난 한국식으로 제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에 나가는 모든 유학생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반드시 세 가지 잊지 마라. 그게 뭐예요? 네가 유학 가서 세 가지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다. 첫째는 뭐냐면, 네가 유학을 가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건 끝난 거야. 그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반드시 내가 거기에 한인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조국을 잃어버리면, 얼굴은 한국 놈인데 내가 조국을 잃어버리면 너는 평생 고아가 된다. 조국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조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반드시 한국어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언어하고 그 조국에는 반드시 같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너는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 부모 잃어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부모 잃어버리면 그건 끝장난 거야.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네가 성공해야 진짜 성공인 것이지. 네가 성공을 해서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너는 끝나는 거야. 부모 잃어버리지 마라. 부모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올려라.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유학생들은 제가 철저히 이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서 내보냈어요. 왜 그런 거 하면, 내가 외국에서 7년을 살아가면서요, 나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제 유학의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돈 한 푼 안 가지고 일하지 않고 독일과 영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마친 사람은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이 저를 의심했겠어요? 혹시 제 통일교 자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거든요. 다 그 사람들로부터 제가 도움을 받았거든요. 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에 좀 할게요. 독일에서 영국에 갔는데 영어를 좀 했다고 하는데 영어가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교수한테 똑같이 한국적으로 살았어요. 밥 먹으면 내가 먼저 식사 대접 그냥 해드리고. 그랬더니 그 교수가, 아무래도 너 논문 쓰기 힘들지? 자기가 나한테 물어봐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영문학 교수 하나 붙여줄 테니까 그분하고 같이 네가 쓸 때마다 그분에게 교수 교정 받아라. 그래서 제 논문은요, 한국 사람이 쓴 논문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절대로 표절한 적은 없어요. 최고의 언어로 그 사람이 교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행세하고 몇 마디 일본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 어제까지는 참 잘했는데 오늘 이상하네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낸 줄 아세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정체성,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불편해요.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온 백성인 줄 아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때문에 조금 제가 복습을 할게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 2장 25절, 왜 꼭 25절 끝에 그 말을 했는지 아세요? 버리고 벗었으나 부끄러워 했대요? 안 했대요? 나는 아무 소리 안 하면 지치더라고요. 벌고 벗었으나 부끄러워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어요. 근데 3장에 와서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도 또 숨었어요. 2장과 3장과 똑같이 벗었습니다. 같이 벗었는데 2장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3장에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어제 좀 이틀 나오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세요. 3장과 2장의 부끄럽고 부끄러지 않은 차이가 뭐랬어요? 이거 봐요. 이게 이탈이에요. 자 그러면 이틀 나오신 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2장과 3장의 차이가 뭐랬어요? 죄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냔 말이에요. 죄가 뭐냔 말이에요. 똑같이 벌거벗었는데 1장에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3장에서는 부끄러워했더라. 그 죄인데 죄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예, 네, 봐요. 이틀 나오신 분들이 대답하셨네요. 2장에서는 죄가 없을 때가 2장이거든요. 2장까지는 죄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 벌거벗어서는 부끄럽지 않은 것은 내가 나를 안 보고 살았어요. 그럼 누구를 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보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누구를 보고 살기 시작해요? 나를 보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전혀 보여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언제나 나를 보고 살기 때문에 나를 보는 그 순간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절망 아니면 교만함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가 한 12,000명 성도가 돼요. 그런데 나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베델교회라고 그랬나요? 예, 네, 베델교회 여기 뭐 조금 크다고 해도요. 내가 볼 때는요. 나를 보면 시시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쳐다보면 작은 교회 목사님 보면 내가 나를 쳐다보면 우월감을 느껴져요. 그런데 난 이영훈 목사님하고 가끔 잘 친구하고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님이 당신 얘기할 때 보면 우리는 30만 명이래. 그럼 그 소리 들으면은요, 내가 쳐다보면서요, 나는 기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때는요, 한 눈을 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봐도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보다 대단히 큰 교회 목회를 하신다고 해도 나는 기가 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영어를 좀 못봐도 기죽은 거 없어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면 미국 사람만 쳐다보면 기죽어. 나는 왜 이렇게 영어 잘하면 그래요. 또 말해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내가 독일에 가든 영국에 가든 미국에 가든요. 내가 뭐를 못 알아듣냐 뭐 그래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는 순간만 걔네들만 쳐다보면 내가 기죽어요. 이 큰 땅덩어리에 난 이 작은 사람 작은 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는 아무리 큰 땅덩어리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내가 절망과 교만에 빠지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죄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되었던 우리 다시 말하면 2장에서 죄를 받고 3장으로 넘어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독생된 예수 그리스도를 3장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는 말은 뭐였다는 말이라고요? 접붙였다. 따라서 합시다. 접붙였다. 접붙였으니까 이거 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지 떼면 죽는 거예요. 접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여져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밟고 십자가를 밟고 다시 어디로 넘어갔다? 2장으로 넘어갔어요. 2장으로 넘어갔어요. 접붙인 바로 2장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등을 먹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2장 다시 말하면 2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미국에 와도 한국 사람 탁게 사는 게 지혜롭고 한국 사람은 유럽에 가도 한국 사람 탁게 사는 게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다 그러거든요. 너는 동양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네들 방식보다는 한국적인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 우리도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면 관심 받기 시작해요. 똑같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합니다. 나는 천국 사람이야. 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똑같아. 무슨 천국에서 왔냐 나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2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천국의 백성이요. 그럼 여기까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시시한 거 질문한다고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이게 지금 기본에 안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 받아서 우리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갔다고 믿는 분들은 아멘. 그럼 2장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로 7절 제가 말씀하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와 있는데 잠시 올 때도 나 혼자 왔다 아니면 다른 분하고 같이 왔다. 보혜사 성령하고 같이 왔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누구라고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이 땅에 와 있는데 절대로 한번 붙어 있는 사람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지극히 바르신 그 큰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동안 머물러 있고 이제 우리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고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변에서 우리는 나타나 보이다가 때가 됐으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본향으로 간다. 내 나라로 간다.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 본향으로 간다. 내 나라로 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천국의 사람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본향으로 옮겨진 사람이요. 아멘이신가요? 본향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본향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본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육신의 옷을 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이제는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면 안 되시는가 봐.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천국 사람이야. 그래 천국 사람으로 같이 합시다.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천국의 사람으로, 한국의 사람으로, 한국의 사람으로. 제가 그랬어요. 외국 나오면 설교가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이미 나그네 생활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타국에 와서 살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모두가 다 지금 이 땅에 타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미국 사람으로 바꾸지 마세요. 안 바뀌어져요. 오히려 힘들 뿐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 살면 이 안에서 고만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천국의 사람이 뭐라면 딱 하나예요. 천국의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보는 게 천국의 사람이에요. 인간의 사람은 내가 당신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라. 하나님을 뭐하는 거예요? 믿는 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체적인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내 시간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더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따르는 영어가 찾아올 때는 그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찾아오는 염려다. 쌓이는 줄 알고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알아?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존재를 나가라.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계획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라. 그런 계획과 통치를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물으세요. 하나님 이게 계획이 맞습니까? 물으세요. 아멘이신가요? 물으세요. 저희 청년 아이들이 요즘 한국이 그렇잖아요. 대학이 뭐 대학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근데 세상이 좀 어떻게 좀 골고루 좀 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놈들은 다섯 곳 다 붙고 어떤 놈들은 한 곳도 안 붙어. 그러면 이것은 좀 한쪽으로 저쪽으로 띄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띄워줘요. 근데 정말 다 대여섯 곳 다 붙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대여섯 곳 다 붙었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할 기다. 서울대학교 가라. 근데 너들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라.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라. 이게 천국의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근데 실제로요. 우리 아이 하나 중에는 이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다 붙었어요. 서울대학교, 이대, 고대, 연대, 한동대. 그런데 제일 그래도 못한 대학이 한동대요. 제가 기도하고 오더니 목사님 저는 한동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꼭 내가 이러니까 한동대 선전하는 것 같으네. 나는 지금 한동대 선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쪽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소원을 주셔서 그걸로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걔가 아마 서울대 갔어도 그렇게 변호사 참석이 그 사실 합격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 난 우리는 매사에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럼 보았으면 우리는 무엇이란 말이에요? 묻고 대답이 없다고 해서 누가 예언하는데 찾아다니시라고 했어요? 생생한 우리에게 안수집사 한 분이 우리 부교육자가 와서 그래 목사님 아무리 안수집사 아시죠? 그 친구 알지? 그 사람이 신학교 갔어요. 아니 신학교 갔는데 어떻게 내 사인 없이 신학교 갔냐? 그 어떻게 신학교 갔냐? 그랬더니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그랬대요. 당신 신학교 가라고. 그래갖고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 갔대요. 그래서 당장 부르라고 그랬어요.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야? 모른대. 교회가 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 기도받고 신학교 갔냐고. 당장 대처! 내가 슬슬할 때는 슬슬해도 무서울 때는 무지 무섭거든요. 그게 진짜 한 학기 하고 그냥 때려쳤어요. 당신이 신학교를 가도 그렇게 가지 말아라. 아니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신학교 가랬대. 그냥 부르시고 좀 더 묻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 부탁하세요. 장로님들 선배들한테 한번 말씀 부탁하세요. 그리고 나서 따라서 합시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아버지가 또 책임져주시고 막으실 건 막으신 건 말이에요. 안 아니신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이 상황에도 난 그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오라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며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관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껴주실 것이며 그 사랑으로 시대를 푸는 것 같은 하나님 사람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는 신앙인은 제일 두려워할 것은 믿음에서 떠날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것에 대한 두려움. 왜?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인데 다시 한번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 천국에서 온 사람. 우리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래서 이틀은 참석했는데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내가 화난다니까요. 믿음을 흔들게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 믿음을 천국의 사람으로 내가 평생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흔들림없이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그 방법,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타오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우리를 가장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왜 돈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게 하냐면 모든 삶에 있어서 90% 이상이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점심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점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상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정성을 쏟은 손끝도 있지만 내가 보니까 다 돈이야. 그것도 돈이고 예쁜 상도 돈이고 내가 수저를 잘난 것도 돈이고 그리고 거기에 고춧가루도 돈이고 모두가 다 돈이야. 그럼 내가 지금 먹는 것도 돈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자분을 다 보니까 다 괜찮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그게 다 돈이야. 머리를 여기서 옷까지 하는 것도 돈이고 옷을 입는 것도 돈이고 우리 목사님도 원래 넥타이가 기가 막혀요. 야, 내 딸도 다 돈이야. 이 세상에 돈을 갖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서 온 사람은 그저 깜빡이라 그래요. 왜?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뭐가 지금 항상 필요로 하고 있다고요? 눈을 뜨면 모든 게 다 돈으로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도 조금만 실력이 있어도 몸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거기 한번 1조만 기부해보세요. 내 자식은 못 들어가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는데 갑자기 내가 오는 게 빡빡한 거예요. 빡빡하고 뭘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돈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돈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이면서도 나도 이것에 머리를 싸워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는 신앙생활을 오래 여러분 나 모태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이요. 이거 되게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무슨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이게 굉장히 과장하는 거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뱃속에서부터 난 교회에 들랑달랑한 사람이요. 그것도 교회에 들랑달랑하는데 시험장에 들랑달랑한 게 아니요. 매일 새벽마다 가서 있었어요. 어느 뱃속에서 난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깜빡깜빡해요. 하나님 천국에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깜빡해. 목사라는 것은 둘째고요. 천국에서부터 온 백성인 것을 깜빡하고 또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 없으면 못 살겠고 그래서 늘 돈을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떠난다고요? 아, 왜 또 대답 안 하세요? 무엇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무엇 떠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떠난 것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누구든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접 좀 해주세요. 이 목사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냥 대접은 괜찮다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대접해주세요. 그런데 이 괜찮은 목사가 매일 싸운다니까요. 돈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돈 봐지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작년에 시카고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시카고 선교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주강사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주강사로 간 사람들이 그 파트별로 이제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저를 보고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목을 잘 잡아야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개인 전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는 주로 제목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목사님이 아무거나 알아서 제목 드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목을 뭘로 잡냐면은 노후 대책의 비결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의 비결 제가 세 번 세미나라는데 노후 대책의 비결 1, 노후 대책의 비결 2, 노후 대책의 비결 3 그랬어요. 얼마나 올까 생각했어요. 근데 제 강의실이 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뭐 의자는 50개 그냥 놔 있었어요. 근데 나도 얼마나 올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가 넘쳐서 또 갖다 놨어야 돼요. 그럼 내가 유명해서 그랬을까요? 제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네? 1번이요? 2번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는가 봐. 내가 유명해서 그런 것은 1번이고 제목이 좋은 것은 2번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그렇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2번이에요. 제목이 좋았던 거예요. 제목이 좋다는 말이 모두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없냐?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노후 대책에 비해 일을 했는데 별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2번 때 나올 것 같다 생각해서 2번 때는 더 많이 왔어요. 근데 2번 때도 별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의 기대는 3번 때 나오겠지 해서 강의실 오늘었어요. 그런데 그 세 번까지 참석한 분들 중에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박사 교수들이 거기 잔뜩 앉아있던 거예요.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저것을 연구했나 하고 관심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사흘째 하는 말이 세 번째 하는 말이 하늘이 무슨 방법이 어디가 있냐? 그래도 여기 아멘 하시는 분이 대부분 계시네. 그래서 사실 제가요 히트 쳤어요. 제목이 좋았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구를 지금 겨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는 별 수 없어요. 이것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뭐 하지 말라고?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단다. 네가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당할 것을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 당할 게 뭐냐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용도와 속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용도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컵의 용도는 뭐예요? 물을 담아서 먹는 게 컵의 용도예요. 속성은 뭐예요? 나 이거 하는 사람 못 보겠더라. 속성은 뭐예요? 맞아요. 역시 미국에 사시는 분 달라요. 깨지는 거예요. 속성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이 보너스로 얘기할게요. 여성분들만 답하세요. 남자의 용도는 뭘까요? 남편의 용도가 뭘까요? 예? 응? 아니 그것도 모르고 아니 그걸 모르고 어떻게 결혼 생활해요? 남편의 용도가 뭐예요? 예? 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속성은 뭘까요? 속성. 용도를 하시고 속성을 말하지. 용도는 아시는데 속성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깨져요. 물론 반드시 속성을 알아야 돼요. 물은 여기 물을 담아서 먹는 용도는 아는데 속성을 모르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집어 던져보세요. 그럼 깨지잖아요.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용도는 반드시 가장으로서 집안을 먹여 살리고 그래야 돼요. 또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속성이 뭐예요? 네? 속성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삐지는 게 속성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게 속성이에요. 인정을 받고 싶은 게. 한 번은 어느 그것도 미국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저기 아마 설교를 끝나고 나면 항상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저 뭐 하시는가 봐요. 당신 설교 여기 고쳐 그러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 나도 우리 교회가 꽤 큰 교회잖아요. 하여튼 1,000명 넘는 교회니까 그건 큰 교회예요. 그리고 나도 설교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다 은혜 받는데 우리 집사람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 여기 고치세요. 이것이 잘못됐어요. 막 그런대요. 그러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한 번은 그랬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식사를 같이 가자 그랬어요. 식사를 같이 가서 제가 물었어요. 사모님 남자의 용도와 속성을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 알 리가 없지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자의 용도는 가정을 잘 다스려주고 그리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남자의 용도요. 그런데 남자의 속성은 인정받는 건데 아니 사모님은 왜 그러시고 항상 목사님 저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가까워져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 이제는 우리 목사님 그래도 밖에 나가면 얼마나 인정받으시는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거 아는데 더 잘하라고 그러는데 더 잘하는 방법이 그게 아닙니다. 남자의 속성은 무조건 인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 목사님을 모시면 무조건 인정해줘야 돼요. 뭐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한테도 그러거든요. 내 용도와 내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 못해요.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은 진짜 나 인정만 해줘요. 인정할 만한 목사여서가 아니라 인정을 해주니까 내가 조금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조금씩 커가는 것 같아요. 나만 가르쳐주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이 남자분들 한번 보세요. 여자의 용도와 속성을 아십니까? 예? 여자의 용도와 속성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여자의 용도는 동명배필이에요. 내가 전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동명배필이에요. 그래, 여자의 속성을 만들었습니까? 예? 여자는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무지하게 잘합니다. 근데 시집 올 때는 한 번도 김치를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나가서 식사하면 최고로 대접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먹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 김치만 하려면 멀었어. 역시 그 집에서 먹었지만 당신 김치가 최고, 최고야.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연태 믿고 있어요. 결국은 여자는 사랑을 먹어야 돼. 이게 속성이야.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 돼. 이게 속성이야. 근데 돈의 용도와 속성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돈에게 먹혀 들어가고 돈을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의 용도와 속성이 뭔 줄 아세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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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쓰는 게 용도입니다. 돈은 쓰는 게 용도예요. 잘 쓰는 게 용도예요. 근데 돈의 속성은 뭔 줄 아세요? 맞습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언젠가 보세요. 한 번에 이걸 시켜놔버려요. 그래서 돈을 전국으로 끌어버려요. 이것도 안면 아니시는 거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돈을 불리려고 돈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속성을 알았으면 내가 배신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다시 돈으로부터 돈의 속성을 좀 알았습니다. 배신하고 떠나는 게 돈의 속성입니다. 그럼 돈으로부터 우리는 배신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돈으로부터 배신당하면 되겠어요? 그럼 배신을 안 당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나 결혼하지 않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총각이나 처녀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한 사람밖에 없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들 어디 가서 선 보고 미팅하고 나서 퇴짜 맞아서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그럼 퇴짜 맞지 않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퇴짜 맞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퇴짜 맞지 않은 방법을 내가 가르쳐주마. 너희들이 선 보고 미팅을 했는데 적어도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 그런 눈치는 있지? 저쪽에서 나를 퇴짜를 할 것 같다 생각하면 내가 먼저 퇴짜를 맞아. 저쪽에서 너를 벌써 배신할 것 같으면 너를 떠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떠나버려라. 내가 먼저 배신해라. 내가 먼저 찾아.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요 절대로 퇴짜 맞은 적이 없어요. 진짜요. 퇴짜 맞고 왔다면 얘가 새신자야. 그럼 우리가 돈의 속성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배신을 당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은퇴장님 한 분이 계세요. 참 멋있으세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셨습니다. 목사님, 일평생 내가 은행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냥 내가 한 푼 한 푼 모은 것이 한 번도 나는 다른 것을 어떻게 갖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축하고 써서 지금 이만 이거 재산이 있는데 목사님 언젠가는 내가 떠납니다. 언젠가는 내가 떠나는데 그 떠날 날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 몇 개의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제가 떠나면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3분의 1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데 써주세요. 3분의 1은 그래도 내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그걸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본인은 그래요. 자기가 먼저 죽기를 원한대요. 정말 가정을 그렇게 잘 아주 관리를 잘하셨어요. 내가 먼저 죽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에서 3분의 1은 아내에게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분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언젠가는 떠나는데, 언젠가는 떠나는데 내 주변에서요 끝까지 먼저 돈을 차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나서 재산 때문에 또 재산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전세금이야 5천 이거 가지고 세금을 피고 있는 거요. 답답하게 떠난 거요. 내가 몇 푼이 있든 간 그 몇 푼은 반드시 우리는 먼저 천국에서 온 사람은 그걸 계산하고 살아야 돼. 돈을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돈으로 인하여 배신당할 때 아픔, 배신당할 때 내 아픔, 고통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그래도 건축업에서는 20위 안에 들어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건축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너무 그렇게 돈 사랑하지 말라고. 얼마나 돈을 사랑했으면 이름을 바꿔서 백만금이요. 성은 백신인데 이름이 원래 만금이 아니었는데 그거 바꿔서 백만금이에요. 하루는요 부도가 나가지고 있는데 부목사가 목사님 그 집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갔더니요 이 권사님이 세상에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다 죽고 있어요. 이게 배신당함의 아픔입니다. 이게 배신당함의 아픔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쫓아가거든요. 꼭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짝사랑해서 그냥 막 쫓아가다가 결국은 배신을 당해.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온 사람이 짝사랑하는지 그냥 짝사랑하고 쫓아가서 결국은 그것이 짝사랑이니까 단지 사랑하다가 찾아보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을 느껴요. 이렇게 말을 해도요 여전히 우리는 부흥강사 나 부흥강사가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돈벼락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만은 몰라요. 이 동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아픈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가 고통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니 너는 돈을 쳐다보지 마라. 다른 사람들 돈을 보지 마라. 이렇게 해도 돈 주어서 쏟아 없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안 뜨는 사실은 내가 그렇게 강조할 거예요. 돈을 보지 마라. 이게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게 천국의 사람이요. 묘한 것은요, 내가 돈을 본다고 해서 돈이 내게 와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보내고 해서 돈이 고민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 잘못된 돈을 붙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죄로 이런 자신을 가지고 좀 살자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천국에 앞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 온 사람이기 때문에 갈 사람이라니까요. 아멘이신가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의 좌우하고 있는 이 돈을 보는 것과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충돌하고 이 싸움에서 모두가 다 천국의 사람답게 승리하자고요. 승리하자고요. 하루는 승리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승리하자고요. 아멘이신가요? 매 순간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서 지금 옮겨진 것 같지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그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결정적 순간으로 보시고 믿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분이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그 어디가 성경이 있냐고요? 11장 잘 읽어보세요. 안 보이는 곳에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난밤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꿈을 꿨는데 만약에 여기 안 떠나게 되면 우리 가정은 죽습니다. 근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떠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으면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가서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계속해서 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걱정해서 먹을 걸 걱정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야.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 아랫벌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랫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제부터는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갖고 누이라고 속이고, 사실 또 누이는 누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누이하고 가면서 갔는데, 아니 하나님이 하필 왜 바로한테 갔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왔는데 지금 대통령 누구죠? 예? 네? 옷이잖아요. 근데 그 옷을 뭐 보셨습니까? 예? 네? 미국에서도 뭐 보셨어요? 뭐 보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그러면 옷이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딱 들어채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빼도 박지 못해요. 꼼짝없이 아내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날 저녁에 바로에게 꿈에 나타났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적당히 보통 꿈이 있으면 바로가 누군데요? 그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손에 안겨 쥐고 살아가는 바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이 어디가 무섭게 간섭했으면 바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아내를 내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까지 다 줬었어요. 예?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분을 소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미국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미국에 불러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를 구해주고 당신의 아내를 구해준 도대체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신 그분한테 아브라함이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위대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담대해졌습니다. 13장에 가서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아세요? 13장에 딱 들어서서는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과 이제 많아진 그 종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야 싸움 하지 마. 우리 좀 잘 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아? 싸우지 마. 그러더니 얘네 그냥 이제 믿음이 조금 자란 거예요. 믿음이 좀 자랐어요. 자랐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네가 동쪽하면 내가 서쪽하고 너가 서쪽하면 내가 동쪽할게. 그런데 동과 서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강남 아세요? 서울의 강남? 아세요? 그리고 이쪽 강북 아세요? 네, 우리 교회는 강북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세요.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요. 강북은 땅 만 평이면 땅 한 평에 강북에서는 땅 천 평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강북이냐 강남이냐 내가 선택하라고 할 때 그게 보통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조카는 모르겠어요? 저놈 속세 모르겠어요? 아저씨 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 바로 전체 아니겠어요? 저놈이 어디 선택할 거? 어디 선택할 것 같아요? 강남이요? 강북이요? 강남 선택하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놈은 진짜 강남 선택했어요. 근데 강남을 선택할 거 아니면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바로 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를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남을 선택하고 자기는 강북으로 왔는데 아니 강남을 선택한 롯이 잘 산다고 했다가 그럼 이 강남이 싸움이 붙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다섯 개 왕국과 그리고 또 에돔을 중심으로 한 네 개 왕국이 싸움이 붙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다섯 개 왕국이 졌어요. 그냥 강남이 염 앞에서 강남, 성남, 분당, 어디, 수원 이렇게 연합한다 하고 이쪽은 저기 양순이 이렇게 여기 연합해서 네 개국 거기에 양순이 양평 이렇게 연합하는데 싸웠는데 그냥 양순이한테 강남이 졌어요.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임목사가 아브라함이 이거 자기 조카가 지금 저기 잡혀갔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이제 담대해졌는지 점점 가면 갈수록 강북을 선택했는데 강북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공들을 강북에 있는 사람 조금 뭐 별로 훈련도 안 된 사람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갔어요? 예, 318명. 오, 대단한 수준이다. 318명 데리고 거기 싸우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싸우러 들어갔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신 없어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그 동맹국을 싸워서 들어가겠어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정신없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이겼어요. 결과는 이겼어요. 자, 여기는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자, 장세기 14장을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하고 싶은데 이것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길다고 집에 가서 또 은혜를 다 놓칠까 봐. 네. 자, 창세기 14장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날 오멜과 그와 함께 만두를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보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자 중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숨을 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근동에 있는 왕을 알아요.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은 들어봤을까요? 안 들어봤을까요? 전혀 안 들어봤어요. 전혀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당신 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승리해서 막 너무 기뻐 춤추면서 역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마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여기에 있고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7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5장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을 보세요. 거기 손을 집어넣으시고 창세기 15장은 다시 볼 거니까 손을 집어넣으시고 히브리서 7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일을 해적하면 뭔가요? 그대로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끝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 앞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시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천지를 주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있는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고 이분이 또 복을 주신다고 말했고 이분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승리하고 왔다는 사실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오셔서 때로는 돈을 벌리기도 하고 실패를 하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시는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그래서 내가 외국에 크게 수없이 여러분 아주 1년에 제가 4번씩 나가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리고 나와서 유럽에서 내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고 예수를 만나는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만난 거, 이 땅에 와서 좀 큰 집을 짓고 애들이 잘 된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 예수를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결국은 자기 진짜 몸도 진짜 고개 떠와서 여기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니 복을 주셨어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20절을 보세요. 이거는 이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20절 보세요.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나 대적을 누가 붙였다고요? 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럼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성령이 말하고 있어요? 잡으라고 그랬어요. 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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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하나님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어둠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 11조는 하나님의 10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한다. 이 말라기서를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한 달 동안 나를 살게 하신 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가장 기초인 거예요.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그러면 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10분의 1을 드리게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건 제가 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보너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을 보세요. 말라기서 3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 네. 말라기서 신약성경이 있나요? 네. 3장 7절. 7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의 이름으로 너의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만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로부터 나를 떠나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고 나를 떠났대요. 뭐였다고요? 나를 떠났대요. 나를 떠났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백성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떠났대요. 떠났다. 그랬더니 그럼 주 다시 읽어봐요. 그럼 즉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즉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오라 하였더니 너희가 너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돌아가니까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너희 백성들이 지금 나를 다 떠났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다들 돌아오세요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일심으로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었을 때 8절은 하나님이 무엇을 답할까요?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한번 8절을 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느냐 그의 동안은 나의 것을 도둑질을 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느냐 합니다. 이건 그 11조가 봉헌물입니다.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가지고 액면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1조 도둑질의 용지만 그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너를 도둑질할 만큼 11조와 보험물을 아까워서 내지 못할 만큼 너는 돈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거 좋죠.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는 이거 오랫동안 좋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아까울 만큼 너는 지금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떠났다. 다음 구절부터 해석이 되는데 다음 구절부터 해석 안 해줘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을 제가 만나고 선교 세미나 갑니다. 그러면 나는 선교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한테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를 받고 싶으시길 바래. 어느 선교단체에서는요 펑펑 울었습니다. 역시 목사들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요 돈을 네가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에 이게 확인 작업인 거예요. 이것도 오늘 아까했다는 분은 돈을 먼저 사랑했고 사랑했다는 말은 돈을 보러 살고 있는 사람이니 결국은 누구를 떠난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에게 돈을 주신 하셨을 때 찬송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거나 십일조를 드릴 때요, 이런 식으로 그건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10,000원 용돈 드렸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어렸을 때는 귀여우니까 내가 아빠 10,000원 줬으니까 내가 10만 원 줄게 그래요. 그런데 30집 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10,000원 주면서 아버지 10,000원 줬으니까 10만 원 주세요. 이런 자식이 되면은 골치 아파요, 안 골치 아파요?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가요. 그러나 성숙한 자는 언제나 예물을 드려도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송 받아주세요. 찬송 받아주세요. 저희 교회는 교회 교인수가 많으니까 제가 헌금 봉투를 일일이 기도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11조만큼은 목요일날 새벽에 제 방에다가 갖다 놔요. 봉투 그 겉봉만. 그러면 이만큼 돼요. 그걸 제가 김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김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김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김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이것만 한 시간 반이에요. 김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김아무개 찬송 받아주세요. 왜? 그 예물은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15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제가 지금 애록도 하고 싶은데 이것만 하고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까지만 내가 할게요. 정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을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미국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돈 벗고 잘 살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뭘 키워가냐면 믿음을 키워가세요. 하나님의 그 시기를 지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15장에서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채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86세였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86세. 17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난 정말 하나님이시라. 난 내 아빠자 행하여 완전히 하나님이시라. 그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났다. 몇 세? 99세.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지 하나님이 지금 보이신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한번 다시 말하면 예수가 있으면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아멘이 왜 안 될까? 예수가 있으면 약속하셨다니까요. 나는 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가시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서 22장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면 바로 17장 5절 말씀이 그게 계기가 됐는데 오늘도 여러분 그게 계기가 돼야 돼요. 오늘 시작.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며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응?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큰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국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난 지금까지는 큰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노다 앞에서도 큰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그럼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해서 22장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지금 후처에서 난 하갤 종에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뭘로 불러요? 뭘로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시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도 내가 누구에게 소개할 때도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내가 당신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 누가 나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 언제나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나는 열국의 아비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국의 아비다. 나는 영국의 아비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비법이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라 65세에 무릇세를 낳고 무릇세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365살까지 살았는데 언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네? 네? 65세 때 뭐 누구를 낳고? 무릇세를 낳고 계속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 왜? 무릇세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나? 무릇세의 뜻이 뭐예요?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너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름을 지켰어요? 네? 그래서 요한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했습니다. 어디에? 요한서 14절에 너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무릇세를 이름을 주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러셨냐면 에녹은 그때부터 이제 동행하기 시작해요. 왜 동행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나 확 뒤집어서 그렇게 간 줄 알아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같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걸 안 보셨습니까?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생명을 받고 가르치신 분이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드셀라가 있어야 돼요. 그 무드셀라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죽었나 살았나를 봐야 돼요. 그쵸? 죽었으면 뭐니까? 끝나는 날이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가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너 죽으면 심판이 와. 너 죽으면 심판이 와. 너 죽으면 심판이 와.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신 예언이 있어야 되고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신 예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무드셀라가 있으면 있으면 붙잡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제가 이것을 하나 얘기할게요. 전 목회를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목회를 그만둘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이런 것들을 다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는데 학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외국으로 그냥 나가버릴까? 이런 생각하고요. 차를 끌고 끊임없이 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서 차 안에서 하나님 목회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만에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설교를 얼마나 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때 내 가슴으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가슴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부른 찬송이 바로 예수 사랑하심이에요. 예수 사랑하심이야. 그래서 내가 일본으로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에녹이 무릇세를 부르듯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설교하기 전에도 엎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교회관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언제처럼 아브라함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목회를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 2장 4절로 7절을 읽는 그 순간에요.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모든 이야기가 천국의 사람으로야. 천국의 사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이지 앞으로 간 사람이 아니야. 왔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야. 왔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항상 나는 천국의 사람.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나는 천국의 사람으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예언하고 부르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고 난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 무드셀라의 아들이 누구예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라멕의 아들은 또 누구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 이걸 안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5장 23절 시작. 에녹이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이 지나며 자녀를 낳았느니라.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그 연도가 187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은 몇 세 때? 182세 때.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망했으니까. 그때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거 봐요.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23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23살에 저를 낳았어요. 내가 31살에 우리 아들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27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의 나이가 몇 살이요? 82세죠. 연세 드신 분들이 더 잘하시네. 81. 그러면 지금 189, 182, 그 다음에 노아가 600세나 됐으니 다 합하면 969세. 무드셀라가 969세에 딱 죽었단 말이에요. 항상 에녹은 그때부터 동행한 거예요.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네가 죽으면 심판이야. 네가 죽으면 심판이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나는 천국에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기적? 천국이 살았다. 우리는 왕국이 살았다. 아버지신가요? 그러면 그것을 뭘 기억하고 뭘 생각하고 뭘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창세기 22장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분 전에 그렇게 돼요. 1분 전에. 근데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영경예배에 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는 영경이 직접 하나님 안 바라보는 사람이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1분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헛되고 헛된 건 내가 너무 자꾸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갑니다. 이제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1분 전에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쁠 것이며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미국에 와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삽시다. 그냥 아멘 좀 하세요. 시민권 가져도 상관없어요. 미국에 왔지만 한국 사람으로 삽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삽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 무드셀라 아니면 무엇인가 이러면 하나의 확신을 붙잡고 눈을 뜨나 감으나 길을 걸을 때나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이름처럼 부르면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